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 인근에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군 항공기 31대와 해군 함정 4척이 오늘 오전 6시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젠-11 전투기 6대와 젠-16 3대, 젠-10 2대, 그리고 BZK-7 무인기 1대 등 12대가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4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좌우로 넘나드는 왕복 비행을 했다고 항로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타이완 공군과 해군 함정, 지상미사일 체계에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에도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시민들은 어제 주요 도시들을 행진하며 정년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철도, 교통, 교육 노조 등은 연금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현재의 62살에서 64살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공동성명에서 정년 연장이 사용자와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학교가 부분 휴교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한편 정유소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수도 파리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발사되고 수십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연금 개혁은 정당하고 책임 있는 일이며 튼튼한 정부 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중국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어제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서 1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70% 증가한 63,30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 3년여 전 첫 코로나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6만 명에 달했다는 지난주 중국 당국의 보고와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지방 차원의 주간 단위 자세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자료는 해당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내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순춘란 총리는 어제 관영 신화통신에 최근 중국의 전반적 전염병 발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중환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22일 설을 전후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20억 회 이상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국들의 탱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탱크와 관련해 준비된 협력망을 활성화할 유럽 국가 수도에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M1 에이브람스 탱크 지원에 부정적인 가운데 독일도 자국 레오파드 2 탱크 지원에 미국의 탱크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접촉그룹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 리투아니아의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레오파드 2 탱크 지원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들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탱크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드 2 탱크 제공에는 제조국인 독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EU이고 EU는 곧 우크라이나라면서 가능한 빨리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재로서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비축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 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이라며 쏘아올린 발사체의 발사 직전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의 핵 보유 가능성 언급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우리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20일 공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NPT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확산 문제에 민감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NPT 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비록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그러한 여론도 존재를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NPT 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당초 발언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각오를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안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의 당초 발언이 국가 생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상정해 한 발언이라면 이번 발언은 미안 확장 억제와 미안의 공조 강화에 방점을 둔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미국과 얼만큼 확장 억지랑 군사적인 협력 또 한미일의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억제해 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발언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로선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NPT 10조를 감안하면 당초 발언을 아예 뒤집은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NPT 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사이버 전쟁 등 북한의 비대칭적인 능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위협 등으로 지역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고 일본이 느끼는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기본 노선을 정했고요. 또 이게 역내 안보 상황의 안정, 특히 북핵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미국, 일본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안보 전략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했습니다. 김현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심은 미한동맹이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외교관례상 이번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중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 급증 등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정상 간 교차 방문 관례상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로 여겨왔습니다. 문재인 전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방중했고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비축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 임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저위력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사브리나 징 부대변인은 19일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한미군의 비축 장비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한국에 비축된 미국의 군수품을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탄약, 자재, 역량, 장비를 꽤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그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Well, again, I mean, we are supplying Ukraine pretty regularly with different ammunitions, materials, capabilities, and equipment.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 재고품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들과 소통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been working with ROC and Israel when it comes to withdrawing from our stocks and communicating that with them.
싱 부대변인은 하지만 이게 우리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우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본토나 유럽 사령부 작전 지역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의 재고 그리고 파트너와 동맹의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선 여러 지역의 공급원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Well, we've been committed and said this for a while that we suppor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불안정한 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최근 일본이 발표한 방위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의 방위 전략을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기회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매우 깊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최종 단계 시험이라며 쏘아올린 발사체의 발사 직전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체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사진만을 공개했는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당시 이동식 발사 차량 두 대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 직전 상황이 촬영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가 19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18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도로에 서 있는 대형 차량 두 대가 식별됩니다. 이들 차량은 길쭉한 형태의 하얀색 물체를 각각 싣고 있는데 두 대 모두 이 물체를 위로 반듯하게 세운 듯 바로 옆에 기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이 그림자를 근거로 이 하얀색 물체의 길이가 약 15m며 둘 다 북한의 발사체로 추정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각으로 발표한 11시 13분 직전인 11시 2분입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11분 전 상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최초로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은 다음 날인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들 매체는 하얀색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공중을 날고 있는 장면과 서울 인천항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등 총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발사 당시나 직전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했는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두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발사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 목적의 발사체를 쏘면서 발사장 내 기존 발사시설을 놔두고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것입니다. BOA가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위성사진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발사는 위성 발사장의 초입격인 기차역과 과거 로켓 조립시설로 활용되어 온 건물 사이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 기차역까지 로켓 추진체 등을 운반한 뒤 이를 로켓 조립시설로 옮겨 최종 발사체를 조립했습니다. 이어 조립시설에서 약 1km 떨어진 발사패드로 로켓을 운반해 최종 발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북한이 발사패드 위에 로켓 조립시설을 신축하면서 기차역 바로 옆에 자리한 기존 조립시설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발사체 발사에 기존 조립시설을 활용했는지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 내 여러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겐트리 타워로 불리는 로켓 발사대에서도 활발한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최근 확인됐는데 이번 발사에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발사대에서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위성사진에 찍힌 적은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장면이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상황을 포착한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상업용 위성사진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과 미사일의 발사 직전 모습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Satellite image is a picture of a place at a single point in time. So if a satellite flies over a location at 12 p.m.
이어 위성사진은 특정 장소를 하루 중 어떤 한 시점에만 찍는 만큼 정오에 위성사진을 찍었다면 오전 10시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이번엔 두 차례 발사 중 첫 번째 발사 직전에 인공위성이 발사 장소 위를 지나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담은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띵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9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 억제 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작업과 관련한 모의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술핵자 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내 전술핵 자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핵공동기획협의체를 만들고 지금처럼 미국 전략사령부의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위급 미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게 허용하듯이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고 한국의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수준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 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확장 억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범주에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 8천 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블루라이팅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3국 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루라이팅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 폭격하는 임무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세 나라 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을 다시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방어와 위기대응계획, 3자훈련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될 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조메니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아래서 특히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두 번째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술 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ission was very clear tha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especially given the second purpose of extended deterrence, which is to prevent proliferation, that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존 앰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but we're the ones that are the custodians for it. You have our guarantee that we're going to support and defend Korea Would Korea be safer if it abandoned its moral high ground and decide to pursue?
행위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의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최근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금지 대상국이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훌라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내가 그랬듯이 모든 미국인들은 해외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유가로 인해 기름통을 채우기 더 어려웠던 지난해 전략 비축유 방출은 근로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 군인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해를 끼치길 바라는 자들의 손에 석유가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선 의회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컨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폭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이는 전략 비축유에서 석유를 팔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적국들에 봉사하는 대신 국내에서 미국의 혁신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훌라한 의원과 베이컨 의원은 공화당의 피터 메이저 의원과 함께 지난해 중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8명의 공화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들에게 전략 비축유를 판매합니다. 지난해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내 일각에선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에 납포한 북한이 납포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발이 됐습니다. 새 회기에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발의된 첫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7일 재발의했습니다. 118대 새 의회에 한반도를 득정해 처음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과 토마스 티파니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호 납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선박을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 해군 정부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납포됐을 당시 일본 내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유형의 선박에 의한 정보 수집은 표준적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나 분쟁을 피하고자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며 미국은 이런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는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따라서 미 하원은 북한의 푀블로호 나포와 선원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푀블로호는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선 지난 몇 년 동안 푀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17대 의회에선 두 건의 유사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이견 해소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업인 한화솔루션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한화 큐셀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라며 환영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최근 잇따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첨단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복원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드 그레서 진보정책연구소 부대표는 19일 VOA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제조업, 친환경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역할을 증진하는 데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s policies though are very focused on trying to develop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technologies.
미 무역 대표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서 부대표는 이 분야에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고 경쟁력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생각과 매우 일치하며 한국을 국제적인 경제이자 자본과 자동차, 반도체 수출국으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이날 VOA에 미국 정부가 제조업 복원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U.S. perspective, Korea is a key partner in this endeavor. One, South Korea is one of the leading semiconductor producers in the world.
스탱거런 국장은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며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은 미국 마이크론과 더불어 세계적인 메모리 칩 생산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 SK, LG는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것은 미국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도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기업연구소의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현재 집중적인 산업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보조금이 많이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re's more money involved and because there's now a concentrated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part of that is subsidies to companies.
바필드 연구원은 일련의 산업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임기를 비롯해 앞으로 한동안 더 많은 가용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법제화된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기업이 반도체와 장비 생산을 위해 쓴 설비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향후 10년간 친환경 기술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제조시설 등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만 토리 스미스 미국 행동포럼 국제경제정책국장은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국과 동맹 기업들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운데 이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투자에 나섰지만 공장은 2024년 하반기가 지나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The final assembly requirements are still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one of the biggest areas that are the troubling, especially for Hyundai with their new plant in Georgia.
스미스 국장은 미국 최종 조립 요건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지아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가장 좋은 방안은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최종 조립 요건을 몇 년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규제 부문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 가장 최고위급에서부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regulatory fixes that, you know, everybody from the highest levels are working hard on trying to fix. But I think there also is going to be a congressional fix.
오버비 전 대표는 또 지역구의 주요 한국 투자를 어렵게 유치한 미국 의원들도 IRA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반기지 않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해결책이 나올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향후 대중 투자와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complex challenge for South Korea. How does it maintain a presence and a technological advantage over Chinese competitors? How does it take and meet the needs of the United States?
스탱거런 국장은 이것은 한국에게 복잡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중국 경쟁자들보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인지 미국 내에서 공급망 보건력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것인지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점점 여러 지역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고 중국의 비중은 줄어드는 새로운 생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임스 앤드루 루이스 수석 부소장 겸 전략기술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첨단 기술 투자를 결정한 것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a lot of it has to do more with concern about the desire to not get trapped by China, you know, build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U.S.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한국 기업들이 내린 결정의 큰 부분은 중국이라는 덫에 갇히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이라는 역동적인 시장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미와 남미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the market. They want to invest and expand. So this remains a market for many South Korean companies. Really putting together,
김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며 기반 시설과 설비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활발한 비즈니스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미국은 시장 규모도 크고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된다며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무역에서 많은 장애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Watching through all of the deals through AmCham and just my 35 years of covering Korea, seeing how those partnerships go.
오버비 전 대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35년간 활동하면서 많은 미한 협력 관계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기업과 미국의 우호적인 한국 정부와 분명한 중국 전략을 세운 바이든 정부가 있는 지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미국 법정에 선 북한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에 대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최종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문철명이 자신의 혐의를 알포드 플리 방식으로 시인한 직후 선고 일정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엔 재판부로부터 알포드 플리를 허가받았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문철명은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일부 삭감받을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철명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절차를 포기하는 데도 동의해 선고는 판사의 단독 결정을 바탕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돈 세탁 범죄를 저지를 당시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현재 선고 형량 지침에 따라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실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철명의 변호인은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통해 감형 조건을 채웠다는 점과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4년 미만의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문철명은 4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곧바로 연방 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북한 국적자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사례인 만큼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호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문철명에 대한 미국의 사법 절차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철명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지만 미국 법정에선 첫 북한인은 아닙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 국적자 김성일을 체포해 미 법정에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김성일은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조만간 북한의 강제 실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말했습니다. 인권과 평화,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서로의 깊은 연관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 부임해 활동 중인 희난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 서울 사무소에 부임했으니까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Well, it's a short amount of time, but it's been an accelerated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속화된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민사회, 정부 또는 다른 유엔 회원국 관계자들이었죠.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게 제 첫인상입니다. 인권 문제가 만성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와 다른 곳의 문서들을 검토해 왔는데 그 문서들은 본질적으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떤 면에선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인권 측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소장님은 과거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을 지내셨고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문제에 관여하셨습니다. 이곳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크고 작은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심각한 이유는 뭘까요?
Well, there are as you say, human rights issues.
말씀하셨듯이 인권 문제는 확실히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특이합니다. 저는 이를 진전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범죄에 속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와 연결돼 있죠. 북한 역시 투명성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이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무소는 미얀마와 시리아 등 여러 나라처럼 조사 대상국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와 다른 나라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운동가들과 시민사회가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엔 시민사회가 없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접촉만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북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 상황의 변화를 추진할 연결고리도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유일한 정당 이름이 조선노동당이고 노동자들의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단체들은 북한을 현대판 노예국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the labor issue is at the core of many of
노동 문제는 북한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인권 문제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건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검증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우리는 위반 사례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모든 인민의 고용, 완전 고용에 관해 말할 때 그 대부분은 우리가 고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도록 강제합니다. 돌격대 등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죠. 학생들도 일터로 보내집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우려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주요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력이 중요한가요?
We're one of those few offices that goes the next step from
아시다시피 저희는 인권 모니터링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몇 안 되는 유엔 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유엔 사무소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분석해 문서화하고 보고합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 사무소의 기본 역할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책임 규명의 기능은 우리가 중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모니터하고 기록했을 때 피해자를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국가들에선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책임 규명에 나섭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책임 규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규명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소가 그것을 바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배심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차원의 책임 규명 결여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 규명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입니까?
One of the ways we do that, I mean, there's the whole legal side of it, which is analyzing international law around.
우리가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반적인 법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관할권이나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국제법을 분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피해자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임 규명을 피해자가 원하는지 질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임 규명은 단순히 재판관 앞에서 기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 추구, 희생자 추모, 배상, 민사소송 등 비사법적 책임 규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모두 우리가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많은 사람은 단지 진실을 원한다고 답합니다. 특히 강제실종 피해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my job in DPRK is that I'm not in the DPRK.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북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고 싶습니다. 북한에 없으면서 그 나라 인권에 대해 일한다는 건 매우 답답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일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상황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에서 가장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강제 실종입니다. 주요 책임 규명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유엔 인권 최고 사무소가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해를 넘겼습니다.
I didn't say that. We've always said it will be released in Q1.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서가 1분기에 발표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 달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제실종보고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우린 이 보고서가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에 주로 초점을 맞추거나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분명히 곧 나올 것입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좌우 이념 논리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걸림돌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Ultimately, the state has obligations, and al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궁극적으로 국가는 지켜야 할 국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모든 정부는 그들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과 싸우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인권 문제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첫 단계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관련해 뭔가 중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조치를 취할 때 너무 정치화하는 것, 다시 말해 너무 많이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는 유익한 것입니다. 정치는 보통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인권에 대한 행동이 다른 정당들 사이에서 고착되고 양극화되면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국제 의무에 따라 행동하길 바랍니다.
전례를 보면 미국과 한국 모두 좌우의 관계 없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을 협상의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Well, that's an interesting thing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to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상당히 확대해서 평화와 안보 논의에서 인권 측면이 항상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가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기 위해서죠. 상황이 비교적 조용할 땐 인권에 관해 말하다가 뭔가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땐 인권은 갑자기 논의에서 사라지고 모든 의제는 평화와 안보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인권과 평화 안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이것뿐 아니라 뉴욕과 다른 곳에서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 퍼즐의 인권적 측면도 확실히 강조되길 원합니다.
앞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관심을 높일 수 있을까요?
One of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is to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국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법적 측면은 약간 무미건조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목소리에 대한 캠페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것을 하고 있죠. 북한 인권 침해를 노출시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고 그것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몇 번 해봤는데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Well, we stay the course. Our basic.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은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기록이고 우리는 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도전들도 있죠.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과 정부가 모두 급감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 한국엔 많은 북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탈북민들이 있죠.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행하는 임무의 큰 부분입니다. 책임규명 작업도 진전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75주년뿐 아니라 내년 2월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입니다. 올해는 CY 설립 10주년이고 보고서는 내년이죠. 그래서 CY 보고서에 대해 연중 내내 캠페인도 펼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의 계획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핵 관련 주요 국제 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20일 만종, 이삭 죽기, 씨 뿌리는 사람 등을 그린 프랑스의 대표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가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난 밀레는 농사를 지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해 밀레는 그림 우유 짜는 사람들과 승마 교습을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밀레는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민 생활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59년 밀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만종을 발표합니다.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 부부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만종에는 당시 가난과 싸워야 했던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주제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긴 대표적 자연주의 화가 밀레. 밀레는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채 1875년 1월 20일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1월 20일 할리우드의 황금시대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6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헵번은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주인공 공주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요정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오드리 헵번은 적은 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만년의 삶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헌신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에게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대사로 임명된 오드리 헵번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곳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몸이 많이 아파 여행을 마친 후 신체적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간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진 상태여서 의료진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We'll be right back.